출신 4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34면입니다. 19절 말씀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 중에 있었구나. 두 민족이 네 백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푸로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다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에 관한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에게서부터 쟁취해서 오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던 사람이죠.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배가 고픈 중에 돌아왔습니다. 하필 그때 팥죽을 끓여가지고 냄새를 풍겨서 자극을 했죠. 그리고 배고픈 형에게 그냥 한 그릇 주는 것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내 약삭빠른 동생이요. 형 내가 한 그릇 줄 테니까 형 장자권 나한테 도 그랬습니다. 이만큼 장자권에 이 동생 야곱은 집착해 있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이런 방식으로 복을 쟁취해 가는 것,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이만큼 야곱이 그 복에 대해서 이렇게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이런 방법들 좋은 이미지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잘못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서 있었죠. 23절 말씀에 이미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 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라 하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이미 발정해 놓으셨죠. 그러니 야곱이 자신의 그 하찮은 꾀를 가지고 그 장자권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리대로 따라가면은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방황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때 방황합니다. 그 길은 내 혈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길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환경과 기질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깨닫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십니다. 이 길이 네 길이 맞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인도를 해가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혈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짠하고 하나님께서 이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하고 두드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가고 싶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죠. 이 문이 열리고 나면은 그 다음 문이 열리고 그 다음 문이 열리고 꼭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시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꾀대로 장자권을 쟁취하려고 했던 야곱이 어디까지 갑니까? 나중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죠. 자신이 에서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몸에 양털을 붙여가지고 형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의 풍파를 가지고는 그 일을 만들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절대로 아닙니다. 야곱 스스로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 축복 이거를 위해서 자신이 선택을 한 결과이죠. 야곱은요 자신의 꾀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꾀 약삭빠른 이런 꾀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리브가의 태중에서 두 쌍둥이, 이 쌍둥이가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항상 이기는 쪽은 야곱이 이겼죠. 야곱이 항상 에서의 머리 위에 서서 내가 형이라고, 내가 장자라고, 그러니까 너는 내 동생이라고. 쿨했던 에서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형 하라고, 네가 장자권 가지고 가라고, 내가 동생 할 테니까. 하도 야곱이 머리 위에서 발로 짓누르고 하다 보니까 에서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빨갛게 됐죠. 나중에 에서가 태어날 때는요 빨갛게 태어납니다. 한 가지 잊어먹었던 게 있었는데요, 야곱은 자기가 위에 있으면 형인 줄 알았는데 태어날 때는 어디서부터 태어납니까? 밑에서부터 태어나죠. 밑에 있던 에서가 먼저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위에 있다가 이 큰일 났다 싶어서 발목을 붙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형 에서는 뿔다라고 하는 이름의 에서가 되고 동생은 발목을 잡고 나와서 그래서 야곱이 됩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발꿈치를 잡다 또는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그 모습, 그걸 보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야곱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이름처럼 사기꾼, 또는 남의 발꿈치를 잡고 자신이 먼저 나가려고 하는 경쟁심, 이러한 것들을 의미를 해주는 것이죠. 어느 순간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때부터 이 야곱의 인생은 바뀝니다. 물론 그 뒤에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마는 그러나 이 야곱의 변화된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평탄하지만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그의 정체성을 완전하게 바꾸어 주실, 깨닫게 해주실 그때에 야곱은 위기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탈찬병사 400명을 이끌고 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죽음의 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간절한 모습으로 야곱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하다가 얻게 된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가슴 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앞에서 부르짖는 것. 위기는 그러면 늘 기회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위기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구나.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지금까지 나는 발꿈치를 잡는 경쟁자로 사기꾼으로 살아왔는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나는 이스라엘이었구나.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었구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거기에서 발견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이상,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까 읽었던 말씀 23절 말씀에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는데 두 국민이 내 태복 중에서부터 나뉘어지게 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태안에서부터 뭔가 결정을 짓는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결정을 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죠.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여해 주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이 땅 위에 태어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주시는 그 정체성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습니다. 야곱이 잘나서 에서가 못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것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뭔가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은 점이 있어서 택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외적인 조건이 선택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비열했고 사기꾼 기질이 충분했고 도둑질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은 불신자보다 사실 더 나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 쪽의 은혜였죠.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별을 하셨고 우리를 정해 놓으신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우리들을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이미 써놓은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이야기들을 써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닐 경우에는 엉뚱한 다른 길로 끌고 가는 그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내 인생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걸어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에 대한 저자가 내가 아니라 원저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딱 붙들고 진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이미 계획을 해놓은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그 어떤 성도와 병원에 입원했던 어떤 성도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가 않네요.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은 다 막혀버리고 다른 쪽으로 길이 진행이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 것인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맞습니다. 원저자가 있습니다. 내가 자꾸만 내 꾀를 가지고 내 길로 자꾸만 걸어가려고 하면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움직이지도록도 못하도록 해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차근차근 인도를 해가는 그런 순간들이 눈이 열려지면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 속에는 내가 야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야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속에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원저자이신 하나님을 꺾으시는 사람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야곱에게는 그 야곱보다도 더 독한 야곱이 필요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여주셨죠. 야곱으로 하여금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집을 떠나게 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합니다. 그곳에서 야곱보다도 더 독한 야곱을 만나게 하십니다. 외삼촌인 라반이죠.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장면들을 보면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라서 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사용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죠.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라헬을 아내로 주지 않고 그의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아내로 넣어줍니다. 아마 불 꺼버리면 잘 모르니까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몰랐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레아는 아마도 라헬의 옷을 입었을 겁니다. 라헬의 옷을 입고 라헬이 뿌리던 그 향수 그걸 뿌렸겠죠. 그래서 라헬인 척 했겠죠. 그러니까 야곱은 속은 것입니다. 무슨 장면이 떠오릅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향취, 이 향품을 뿌리고 그리고 에서처럼 양털을 목에 감고 손에 감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과 똑같은 방법. 외삼촌 라반은요, 그 속이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데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야곱을 속이고 있습니다. 야곱은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죠. 그런데 외삼촌은 아내마저도 그렇게 속이도록 그렇게 했고 야곱의 품삯을 열 번이나 속였습니다. 괴로움의 시간들입니다. 야곱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더 독한 야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정식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야곱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처럼 산다는 것은 내 꾀와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은 스스로의 방법을 통해서 형을 이겨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자신의 재주를 통해서 복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을 지혜롭게 산다, 막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아닙니다. 야곱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길과는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야곱이 있습니다. 이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난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습니다. 불순물이 붙어있던 것이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면서 정금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는 과정들입니다. 사람들이 왜 목숨을 끊어버립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모르면은 살아갈 의미 자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오랫동안 그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부여받기까지는 이 야곱이 오랜 시간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올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이것이 그 속에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속이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그것이 그 마음속에 이미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 나는 뭐 야곱보다는 조금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 야곱이나 우리나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 속에도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나는 복을 받아도 저 사람의 복을 내가 뺏어와도 나는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기질들이요, 우리 마음속에 다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교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다 할지라도 야곱은 또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야곱보다 더 나은 인물인가? 아닙니다. 우리도 야곱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그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이 중심에서부터 악착같이 내 꾀와 내 방식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야곱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아무렇게나 살다가 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분명히 길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저자가 되셔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길은 이미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셨죠.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바로 그 길을 찾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 길로 잡아당기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려고 그럽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끌어당기시고 나는 엇나가는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그러나 이 야곱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프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에서 그제서야 두 손을 다 내려놓고 저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내게 도움이 없습니다. 두 손을 다 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죠. 야곱은 처음부터 복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런 계획이었죠. 야곱, 너는 너보다 형 에스보다 큰 자가 될 것이고 형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복을 이미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꾀를 부려서는 안 되고 처음부터 두 손을 딱 들고 하나님, 제가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라면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순탄한 길을 걸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두 손을 다 들고 따라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언제 두 손을 다 드느냐는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을 그때에 그제서야 두 손을 다 듭니다.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잘못한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울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것도 이미 그 계획도 다 가지고 계셨는데 그런데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위한 전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길, 즉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닦아놓았던 그 사람을 닦아놓은 것, 길을 닦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람이죠. 마치 예수님의 그 왕의 길을 예비하도록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사울 왕을 보내주신 것. 그래서 왕의 모든 그러한 정책들, 왕의 체계들을 갖추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놓으셨던 것이죠. 사울이 만약에 순조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손을 딱 내려놓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사울아 이제 너의 그 왕위는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전가를 하자 그랬을 때에 알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내려놓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잘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순종을 했습니다.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하여야 하겠습니다. 받아들였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못 받아들입니다. 내가 저 왕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세례를 주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을 하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망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자신은 죽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그걸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참 이스라엘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기막힌 계획 속에 디자인이 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발견을 할 때에 그걸 딱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순간 나는 참된 삶의 의미를 거기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우연히 태어났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 그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정체성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정체성을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그것을 바로 뒤흔들어버리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죠. 사탄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계속해서 그 정체성을 흔들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탄은 그것을 자꾸만 흔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꼭 붙들고 있으면은 끝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정체성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하나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붙들어야 할 초점, 그게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 붙들고 있지 않으면요 금방 흔들려 버립니다. 어저께 미국에 있는 우리 동기입니다. 동기 목사에게서 문자 하나가 왔는데 지금 여기에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문자를 하나 보내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 전이죠. 3월 16일 장로교, 미국 장로교 PCUSA라고 장로교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그 장로교, 그 장로교입니다. 그 장로교 총회에서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총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교단 내에서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탈퇴하자 그러면서 서로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개념을 딱 정립을 해놓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인권에 의해서 흔들려져 버립니다. 사람의 여론에 의해 가지고, 여론에 의해 가지고 흔들립니다. 누구인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망하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그것을 흔들기 위해서 도전을 하죠. 지금 미국에서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레즈비언과 게이들을 이렇게 주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 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걸어가야 될 길은 이미 내가 계획을 해놓았다. 그 길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벗어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 개인도 망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엉터리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를 해 가실 거예요. 망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두들겨 맞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하는 야곱의 삶이 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고 이 내 머릿속에는 꾀를 가지고 자꾸만 계획을 해나가는 야곱의 삶이 있죠. 새 이름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로 나가 있을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 계획 속에는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렇게 놓으셨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야곱적인 삶이죠. 이스라엘적인 삶은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내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떨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고민하면서 가야 될 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내 꾀를 내려놓고 내 혈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 놓으신 그 레일 위에 저는 서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간다면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도 편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우리의 고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을 기대하면서 내 고집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내 생각은 좀 내려놓겠습니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나보다도 더 독한 야곱을 나에게 붙여주실 겁니다. 쳐다보기도 싫은 야곱, 생각만 해도 자꾸만 화가 나는 야곱, 가시오바 같은 그 이웃, 그 이웃을 자꾸만 붙여주시는 거죠. 그러니 내 인생은 이미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미 계획을 해놓고 계신다. 그러니 나는 야곱처럼, 아니 이스라엘처럼 그 길 걸어가고 싶습니다. 안절부절 하지 말고,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내 이 꾀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다 내려놓고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가는 사람이 좀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그게 빨리 가는 길입니다. 그게 제일 빨리 가는 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계획해 놓으신 그 멋진 길들, 그 멋진 일들, 그 길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그러면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